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10일 수치 여사와의 통화에서 더욱 포용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미얀마를 위해 오랫동안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희생정신을 발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총선에 따른 새 정부 구성은 미얀마의 민주화 전환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미래에 보다 나은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텐쉐인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걸어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모든 당사자들이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포용적이고 대표성을 지닌 정부를 구성토록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미얀마 총선 개표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압승이 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현재 243개 하원 선거구 가운데 196곳에서 또 상원 116곳 가운데 95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북한 접경 지역에 있는 이른바 김일성의 집이 화재로 완전히 소실되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공식 명칭이 러시아 조선 우호의 집인 해당 목적 건물에서 현지 시각으로 12일 새벽 5시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건물이 위치한 화산 지역은 북한과의 국경지대로 당국의 허가 없인 출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와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방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집은 지난 1986년 김일성 주석의 소련 방문을 앞두고 두 나라 간 우호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지난 1995년 북한의 마약 중개상이 숨어 있다가 러시아 보안당국에 적발돼 화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한국은 이기고 북한은 졌습니다. 북한은 12일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서 열린 우즈벡과의 경기에서 1대3으로 졌습니다. 북한은 전반 2분 만에 리역철의 머리박기로 앞서갔지만 이후 전반에 한 골, 후반에 두 골을 내주면서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H조에서 4승 1무 1패, 우즈베키스탄은 4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G조 예선에서는 한국이 미얀마에 4대0으로 완승을 거두고 조 1위를 지켰습니다. 한국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G조 5차전에서 전반 이재성과 구자철, 후반엔 장현수와 남태희가 쐐기골을 넣으며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한국의 간판 선수인 손흥민은 도움 2개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이날 승리로 5연승을 기록했고 최종 예선 진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10일부터 100위안짜리 새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현재 유통 중인 100위안짜리 지폐 도안을 바탕으로 위조 방지 기능에 초점을 맞춰 일부 문양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보는 각도에 따라 금빛과 녹색으로 색깔이 달라지는 홀로그램 기술과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 위조 방지와 식별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폐 위조를 방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위안화의 신뢰도를 더 높이겠다는 보관입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20개 나라와 양자간의 통화교환 협정을 체결했고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편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만일 과거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면 양국은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12일 이탈리아의 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양국 대사관이 재개설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하지만 이에 대한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며 미국이 정책을 수정하고 지난 37년간의 오류들을 시정해 이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하니 대통령은 이번 주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 순방에 나섭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14일부터 이틀간 로마를 방문해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난 데 이어서 16일은 프랑스로 향할 예정입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신변 이상설이 제기된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지방의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인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내년 초 중국 방문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선 미국 정부가 북한과 평화협정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One of the things I think we should do is say to the North Koreans, we're happy to sit down with you tomorrow.
오늘 북한은 점차 흐려져 오후에 황해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최근 신변 이상설이 제기된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지방의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룡해는 11일 열린 리을설 북한군 원수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12일 북한의 최용해 당비서가 지방의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숙청까지는 아니고 해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정확한 해임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최용해 비서가 근로단체 담당 비서였던 만큼 산하 청년동맹 업무의 성과 부진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동맹이 맡았던 백두산 청년 영웅발전소의 부실공사가 직접적인 사유가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농촌이나 탄광에서의 혁명화 교육은 고위 간부에 대한 처벌 수위 중에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일각에서는 최용해 비서가 과거 두 차례 처벌받았을 때처럼 비리 등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용해 비서는 지난 1994년에도 비리 혐의로 강등된 데 이어 2004년에도 비리 혐의로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은 뒤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용해 비서가 북한 대표단장 자격으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고 방북한 중국 유인산 상무위원을 만난 만큼 북중 관계와 관련해 문책을 당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최 비서가 북중관계 관련 일처리 과정에서 잘못했거나 북중관계에서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아 문제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용해 비서는 지난 7일 사망한 북한의 리을설 인민군 원수의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빠지면서 신상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최용해 비서는 11일 리을설 원수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7일 사망한 리을설 북한 인민군 원수의 장례식이 11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됐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발인에 앞서 영전을 향해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성산 혁명 열사릉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애도사를 통해 리을설이 선군혁명 위협의 승리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한국의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리을설의 시신 운구에 장갑차가 동원된 것은 항일 빨치산 1세대인 리을설에 대한 극진한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인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내년 초 중국 방문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달 평양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권력서열 5위인 류인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내년 4, 5월 중국 방문 가능성에 대한 최근 일본 등의 외신 보도와 관련해 보도 내용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류 상무위원은 외신에 나온 것은 외신일 뿐 북한과 관련된 보도는 중국과 북한 언론 내용만 믿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상무위원은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 국회 여야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방중단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예수의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하루 전인 10일 한국 의원단과의 면담에서 김 제1위원장의 내년 초 방중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서 최고위원은 전했습니다. 서 최고위원 등 한중 친선협회 소속 한국 국회 여야 의원들은 류 상무위원과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류 상무위원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남북관계는 전망이 밝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다만 시간은 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류 상무위원은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김 제1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중국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자신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류 상무위원은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북중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습니다. 류 상무위원은 또 지난번 평양 방문에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일관된 한반도 정책은 남북 기본 방침 3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평화와 안정, 비핵화,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방침입니다. 류 상무위원은 또 지난달 방북 당시 김 제1위원장이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와 원활한 관계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국 의원단에게 전했습니다. 방중단의 일원인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은 류 상무위원이 중국은 남북의 평화통일을 희망하며 이는 중국에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중국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류 상무위원은 또 중국은 북한의 김 제1위원장 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들며 경제 상황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인 서울인권회의가 11일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북한인권회의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이번 행사는 특히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치러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와 함께 회의 성과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행사가 열리게 된 배경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가장 큰 그 이유는 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 2월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COI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COI 보고서에는 북한에서는 반인도 범죄가 지금 저질러지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COI 보고서를 토대로 UN 총회에서 아주 강력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하게 되었고 또 사상 처음으로 UN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진 1년이 지났는데 북한 인권 상황은 전혀 지금 좋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회의를 그 주최를 하게 된 그 배경은 마침 또 올해가 그 영국에서 1215년, 즉 800년 전이죠.
네.
영국의 헌정과 헌법의 기초가 된 마그나 카르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이 문서는 마그나 카르타는 사실상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제사회에서 자유, 인권, 민주주의 이걸 상징을 하는 그런 그 문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800주년 기념을 하면서 나름 이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을 북한에 적용을 해서 800년 전에도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800년 후인 지금 북한에서는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 인권을 다루는 국제적 저명인사들은 물론이고 인권운동을 상징하는 분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례적으로 이렇게 크게 열린 이번 행사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인권만 다루는 그런 국제회의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500명 네. 가까이 왔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개회식 때 한 분도 아닌 두 분의 전직 총리께서 축사를 해주셨고 또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축사를 그 서면으로 보내주셔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가 아주 굉장히 이례적이었었던 이유는 평소에 북한 인권을 다루는 분들은 물론 다 모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이클 커비,
네.
이 COI 위원장이시죠. 그 킹 대사, 미국의 킹 대사, 나루즈만 유엔 특별 보고관, 소니아 비세르코 COI 위원 등등 많은 그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더불어 동티모르 대통령을 지내셨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호세 라모스 호르타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북한 인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아주 대가 상징을 하는 인물이시거든요.
네.
이분이 오셨고 또 홍콩에서도 마틴 리라고 홍콩의 민주주의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창립한 분이신데 이분도 평소에 북한 인권 한 분이 아니셨는데 참석을 하셨고 또 영국에서도 바로네스 버스컴이라고 상원의원이십니다. 역시 평소 북한인권 다루진 않으셨던 분인데 공통점은 이분들이 더 이상 북한에서 이런 그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것은 이건 한반도의 문제로 국한할 수가 없고 이건 국제사회의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의 문제는 글로벌한 이슈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이번 회의가 그 외연 확대 를 아주 대대적으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북한 내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는데요. 이번에 언급된 방안들 가운데 유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혹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저희 이번 서울인권회의에서 많이 그 논의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UN에서 굳이 국제형사재판소로만 우리가 의존할 필요가 없다.
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는 UN 안보리에서 회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UN 안보리에서 회부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비토권을 가지고 지금 반대를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형사재판소로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에 다루스만 유엔 특별보고관은 그 보편적 재판 관할권이라는 그런 개념을 북한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네.
이 보편적 재판 관할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 나라의 어떤 법원이 꼭 그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 재판 관할권인데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꼭 북한의 법원에서만 이게 취급이 돼야 될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 그 범죄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의 재판 절차에 이 적용이 가능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뭐 또 그냥 일반인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UN의 특별 보고관이 이런 제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이건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끝으로 서울인권회의를 앞으로도 정례화할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 제가 그 항상 그 좀 부러웠었던 것은 싱가포르에서 이 안보 정상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매년 열리는 그 연례 회의인데 이것을 약칭 샹그릴라 다이얼로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시아 안보를 논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국방 장관들이 모여서 이 안보 문제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아시아 안보 회의라고 그러는데 근데 인권과 관련돼서는 이런 회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를 서울인권회의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이 서울에서 매년 주최되는 이 아시아 인권 정상회의, 즉 그러니까 뭐 정상이라는 게 결국 이제 외교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 아시아권에서요.
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권 전체적인 문제들을 논하는 장이 마련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물론 거기에 핵심은 북한 인권 문제가 돼야 되겠죠.
네. 네, 대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11일 서울에서 열린 서울인권회의를 개최를 주도한 이정은 한국외교부 인권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찬 기자였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고 일부 일본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없을 경우 아베 정부가 조만간 협상을 접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가 10일 교착상태에 있는 아베 신조 정부의 일본인 납북자 협상에 관한 일본 전문가 6명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납북자 문제 진전 가능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도 대북 압박을 위해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NK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태평양포럼의 아오키 나오코 객원연구원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이 사안을 풀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협상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마가이 나오코 일본 국제대학 교수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하다 보면 적어도 일부 성과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과 계속 접촉하는 것은 압박을 위해서도 좋은 장치란 설명입니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 5월 북한과 일부 대북 해제를 대가로 북한 당국이 납북자 등 자국 내 모든 일본인 현황을 재조사하는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지난해 7월 조사에 착수했지만 협상은 곧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양측의 협상은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를 풀기 위해 올해 중국 등지에서 몇 차례 비공식 접촉을 가졌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이 무의미하다며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야마나시 대학 북한연구소의 미야스카 토시오 씨는 NK뉴스에 북한 측이 만족할 만한 보고서를 조만간 준비하지 않으면 일본이 새로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오이 대학의 니시오 준야 교수는 납치 문제 해결이 아베 총리에게 정치적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특별한 관심이 그에 대한 지지도를 크게 높인 점과 일부 납북자 가족들의 북일 대화 요청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외교적 고립이 깊은 상황에서 북일 관계 개선이란 보상으로 납북자 문제를 풀 것으로 예상해 북한과의 협상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런 기대와 달리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지난 9월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공식 인정한 납북자 17명 가운데 8명 사망, 5명 송환, 4명은 전혀 북한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정부가 오히려 납북자 문제보다 다른 사안들과 관련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종전을 전후해 북한에 매장된 일본인 유골들을 반환하는 대가로 미화 8,340만 달러의 경비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베 정부는 그러나 납북자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이며 그 진전 여부에 따라 다른 사안들도 차차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반도 모니터 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대니얼 로 씨는 NK뉴스에 납치 관련 북일 협상은 희극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조사를 약속한 게 희극이 아니라 북한이 제공할 보고서에 대해 진정성을 기대한 일본 지도자들의 순진함이 희극이라는 겁니다. 로 씨는 북한은 납북자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반면 일본은 북측의 조사 결과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 검증조차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이제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의지를 접어야 할 곤경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월 BOA에 북일 협상은 인내를 갖고 장기적 차원에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적정 시점이 되면 다른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천일규입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선 미국 정부가 북한과 평화협정 협상 병행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진위를 알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라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의 운영자 조엘 위트 미국 존스 홉킨스대 초빙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위트 연구원은 12일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미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에서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를 되살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I think we should do is say to the North Koreans, we're happy to sit down with you tomorrow and negotiate a peace treaty.
위트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북한에게 평화협정 협상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돼 있지만 비핵화 문제를 반드시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평화협정은 북한이 인식하는 위협을 다루기 위한 것이고 비핵화는 미국이 인식하는 위협을 다루려는 것이라며 쌍방의 위협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이 제기한 방안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잇단 평화협정 협상 제안들을 일축한 것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평화협정 협상에 앞서 북핵과 인권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고 황준국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얼마 전 북한의 의도가 비핵화에 초점을 흐리려는 데 있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또 북한도 민간 채널 차원의 이른바 트랙2 접촉에서 이런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2013년과 14년 북한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과 비공식 접촉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평화협정 문제가 한국과 중국도 관련된 복잡한 문제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화협정 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나 미한 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조건으로 걸고 나올 위험성에 대해선 그런 요구를 하면 협상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를 만큼 북한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설사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협상을 접으면 그만이라며 북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이와 함께 남북한의 통일이나 북한 붕괴를 통해 북핵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일부의 인식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통일의 구도를 바꿀 것이며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누구와도 통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탈북자들을 비보호 탈북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정착 지원금이나 주거 지원 등의 공식 지원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비보호 대상자로 분류되면 기본적인 정착 지원금이나 주거 지원, 취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보호 탈북자란 입국이 허락돼 한국 국민이 됐지만 보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탈북자입니다. 한국통일부의 탈북자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국제형사범죄자나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한국 입국 후 1년이 지난 탈북자, 중국 등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탈북자 등은 비보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지난 2003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비보호 대상자는 172명, 이 가운데 한국 입국 1년이 지나 비보호 대상자가 된 탈북자는 126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관련 법률에 몇 가지 항목을 놓고 있습니다. 기준을. 그래서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모두 받아들이지만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정해놓은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통일부나 이 국정원에서 비보호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비보호 탈북자 정착 실태와 정책 재현을 위한 세미나가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비보호 탈북자 대다수는 한국 입국 1년 이내에 자신이 탈북자임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비보호 탈북 여성인 김미선 씨와 김혜숙 씨의 증언입니다.
신고하기 전 한국에서 중국 사람인 척하며 저는 살았습니다. 물론 한국에 입국하여 1년 내내 신고를 못한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비보호인 경우에는 거주지가 불안정하고 법률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하나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불편하게 눈치가 보입니다.
비보호 대상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이제는 내가 우탁할 때가 있구나. 나도 이래 품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랬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내려왔을 때 밑에 비보호 대상이라고 찍어 나왔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고.
한국통일부의 2015 탈북자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보호 대상자가 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사회 적응 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12주에 걸친 기본 교육을 받은 후 관할 지역 하나센터에서 2주간 60시간의 교육과 사후 지원을 받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지역사회에 진출하면 정착금으로 1인 기준 미화 약 6천 달러가 지급되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할 경우엔 장려금도 나옵니다. 주거 지원의 경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살집을 알선해주고 1인 세대 기준으로 11,000달러의 주거 지원금도 제공됩니다. 취업 지원으론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 등이 있고 취업해서 3년간 근속하면 최대 17,000달러의 취업장려금도 나옵니다. 이 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탈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민간이 참여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보호 대상자로 분류되면 남북하나재단이 주는 860달러 상당의 긴급생활지원 외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임순희 명예연구위원은 탈북자를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인 이상 그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 비보호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해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 차원의 법 제도에서 그들을 지원할 수 없다면 민간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통일연구원 임순희 명예연구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수용했으면 그 순간부터는 국가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법 제도적인 지원을 못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이분들이 와서 여기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는 꺾지 말자는 얘기예요. 범죄자의식 갖지 않게 하자는 얘기죠.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각오, 그걸 좀 살려주자는 얘기예요.
임 연구위원은 이어 현재 한국 사회에 입국한 탈북자가 3만여 명에 달한다면서 더 이상은 이들을 동정이나 연민의 대상이 아닌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정재호 정착지원본부장은 매년 30명이 넘는 탈북자가 비보호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이들을 위한 교육, 정착지원제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 정착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있는 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야, 사람이 살만한 곳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우리 한국의 통일을 바라보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들을 사회통합 측면에서 우리가 좀 끌고 나가야 되겠다.
정재호 본부장은 통일로 가는 길에 인권 문제를 비켜갈 순 없다면서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당당히 민주시민으로 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드는 게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라크 북부 쿠르드 병력이 ISR이 장악한 요충지를 탈환하기 위해 대규모 공세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웅권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스모그가 심각한 가운데 한반도에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자 오늘 먼저 중동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라크 북부 신자르에서 쿠르드 민병대가 대규모 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신자르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R이 1년 넘게 장악한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쿠르드 민병대는 7,500명 병력이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신자르 탈환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신자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은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이른바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했는데요. 수도라고 주장하는 시리아 라카와 이라크 북부 주요 도시 모술이 이들의 두 거점입니다. 신자르는 이라크 북부 시리아 적경 마을인데요. 라카와 모술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ISR의 입장에서는 시리아와 이라크를 잇는 가장 중요한 보급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보급로라고 한다면 만약에 쿠르드 병력이 신자르를 탈환하게 될 경우에 이 ISIL이 병력이나 물자 이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신자르는 미군 주도 연합군이 순위파 무장세력 ISIL에 대응한 공습을 촉발시킨 곳이기도 한데요. 신자르는 이슬람의 쿠르드 소수계인 야지디 쪽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이들은 이슬람교가 아니라 고대 종교인 조로아스타교에서 내려온 독특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요. ISIL은 이들이 악마를 숭배한다면서 남성들은 살해하고 여성들은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산악지역으로 도피했지만 ISIL에 포위되면서 대규모 학살의 위기에 처했는데요. 결국 미국이 구호품을 보내고 또 구조를 위한 작전에 나섰고요. 그 결과 연합군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지금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자르에서는 공세에 돌입한 쿠르드 병력과 ISIL의 격렬한 포격과 연합군 전투기들의 공습이 목격됐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ISIL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민간인들을 위한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목적이라면서 쿠르드계 여러 세력들이 연합해 세계의 전선으로 신자르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르드 민병대는 지난해 12월에도 신자르 탈환을 위한 공세를 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더 조직적이고 더 대규모로 ISIL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은 지난 일주일간 신자르에 집중적인 공습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라크 중부에서도 이라크군이 ISIL이 점령했던 지역을 일부 탈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얀 쿠비스 유엔 이라크 특사가 안보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쿠비스 특사는 지난 7월 중순 이후 이라크군과 시아파 민병대가 ISIL 점령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공세를 벌이고 있으며 느리지만 진전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ISL이 점령했던 이라크 최대 정유수를 탈환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사실 그동안 이라크 현지 병력의 ISIL 대응 능력 의구심이 좀 많았었는데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쿠비스 특사는 이라크 정부를 지원하는 병력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ISIL을 압박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면서 또한 연합군의 지원이 과거에 비해 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쿠비스 특사는 현지 병력의 사기가 높다면서 이라크 정부군과 이들을 지원하는 부족들이 ISL이 장악한 안바르주도, 즉 라마디를 탈환하기 위한 공세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쿠르드 민병대도 그렇고 또 이라크 군도 그렇고 대대적인 반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동안 ISIL의 기세가 굉장히 꺾이지 않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수세에 좀 몰리는 걸로 봐도 될까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쿠비스 특사는 이라크에서 ISIL을 완전히 격퇴하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ISIL은 여전히 이라크의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이를 장기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금과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ISIL이 이라크에서 점령한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ISIL은 지난해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한 이래 이라크에서 전체 국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또 ISIL의 점령이 길어지면서 주민들의 고통도 심각한데요. 유엔에 따르면 약 300만 명의 국내외 난민이 발생했고요.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860만 명이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ISIL이 붙잡고 있는 소수민족 여성과 어린이는 아직도 1,500명에 달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주변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여기에 가세하는 움직임이라고요?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인도네시아의 루트 판자이탄 치안조정 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루트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중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다른 주변 국가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아주 강한 입장을 밝힌 계기는 뭘까요?
루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인데요.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의제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네, 자 인도네시아는 일단 대화를 강조하고 있고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데 중국이 앞서 필리핀이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재판소에서 이를 다루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굉장히 반발하지 않았었나요?
네, 중국은 필리핀의 이런 조치로 양국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면서 이제 관계 개선의 공은 필리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필리핀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알버트 델 로자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에게 직접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자, 국제재판소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요?
네, 국제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데요. 이 헤이그에 있는 상설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내년 중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필리핀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자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는 자국의 주권 문제라면서 앞으로 재판에 협조하거나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상설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중국에도 영향력이 있다며 중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었습니다.
네, 중국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이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스모그가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네, 요즘 베이징 등 중국 주요 도시를 찍은 사진을 보면요. 마치 구름 속에 있는 듯한 뿌연 상황입니다. 가까운 거리의 건물도 잘 보이지 않을 지경인데요. 거리를 오가는 행인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모두 대기오염 물질이 안개와 같이 된 상태인 스모그 때문입니다.
네. 자, 지난해도 그랬었고 겨울만 되면은 스모그가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난방의 대부분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 동북부부터 스모그 상황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또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 대기의 흐름이 적고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스모그가 발생하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이 심한 편인가요?
베이징 등 화북 지역과 한반도에서도 가까운 동북 지역인데요. 중국 기상당국은 안정된 기압 배치 때문에 스모그가 당분간 소멸되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 삼성인 랴오닝성과 지링성 또 헤이룽장성 등에서도 최근 며칠간 매우 심각한 대기오염 수치가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대기오염 물질 농도가 세계 보건기구 기준에 무려 56배 이상이었습니다.
네. 자, 뭐 스모그가 건강에 좋지 않은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어느 정도 안 좋은 거죠?
네, 최근 미군의 한 비영리 연구 단체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중국에서는 대기오염과 관련해 사망하는 사람이 매일 4천 명, 그리고 매년 1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대기오염이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당뇨병 등 다른 질병도 악화시킨다는 것은 이미 의학계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체 인구의 38%가 건강에 해로운 대기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중국 기상당국도 이 스모그가 점차 심해지면서 건강과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요?
기상당국은 스모그가 심해져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시 특히 주의하고 외출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부득이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도 손을 잘 씻는 등 개인위생에 유의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네. 자, 방금 전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있었지만 한반도에서 가까운 이 동북 삼성에서 특히 스모그가 심하다고 하니까 한반도에는 영향이 없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중국의 스모그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바람의 방향이 결정적인데요. 그동안에는 남풍이나 서남풍이 주로 불어서 영향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기상당국은 주말 이후 북풍이 불면서 그때까지 스모그가 소멸되지 않으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미얀마 총선거 소식 좀 살펴보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군요.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미얀마의 테인센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서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했습니다. 두 정상은 모든 당사자들이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포용적이고 대표성을 지닌 정부를 구성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민주화 지도자죠. 아웅산 수치 여사와도 전화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서도 전화를 걸어 선거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 이날 수치 여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미얀마를 위해 장기간 노력과 희생정신을 발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총선에 따른 새 정부 구성은 미얀마의 민주화 전환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미래에 보다 나은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제 남은 문제는 미얀마에서 권력을 현재 잡고 있는 군부 정권이 과연 권력을 순순히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인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군부가 이번 총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그와 관련된 조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제안한 군부와 집권 여당과의 사자 회담이 다음 주께 이뤄질 전망인데요. 그리고 이번 자리에서 권력 이양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야당의 승리로 선거가 끝났는데 미얀마는 이미 축제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세력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얀마 시민들은 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 당사 앞에 몰려와서 수치 여사를 상징하는 강인한 공작새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 가사는 아웅산 수처사는 온 세계가 다 아는 민중의 지도자며 그렇게 독재를 끝내라, 독재는 가라,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점차 흐려져 오후에 황해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전지역, 오전에는 구름 많고 흐리다가 오후 들어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5도, 남포 최저 9도에서 최고 14도, 신해주는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4도, 강계 최저 4도에서 최고 1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해주 최저 13도, 최고 15도, 개성 최저 9도, 최고 1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오전에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고 오후에 비나 곳에 따라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8도, 최고 14도, 장진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4도, 해산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2도, 원산 최저 8도, 최고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5도, 최고 11도, 선봉도 최저 2도, 최고 9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으며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수치 여사와의 통화에서 더욱 포용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미얀마를 위해 오랫동안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희생을 발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총선에 따른 새 정부 구성은 미얀마의 민주화 전환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앞으로 보다 나은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테인쉐인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걸어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했습니다. 두 정상은 모든 당사자들이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포용적이고 대표성을 지닌 정부를 구성토록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미얀마 총선 개표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의 압승이 더 확실시됩니다.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현재 243개 하원 선거구 가운데 196곳에서 또 상원 116곳 중 95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북한 접경 지역의 이른바 김일성의 집이 화재로 완전히 소실됐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공식 명칭이 러시아 조선 우호의 집인 해당 목적 건물에서 12일 새벽 5시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건물이 위치한 하산 지역은 북한과의 국경지대로 당국의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와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방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집은 지난 1986년 김일성 주석의 소련 방문을 앞두고 양국 간의 우호를 기념해 세워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12일부터 100위안짜리 새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현재 유통 중인 100위안짜리 지폐 도안을 바탕으로 위조 방지 기능에 초점을 맞춰 일부 문양을 바꿨습니다. 특히 보는 각도에 따라 금빛과 녹색으로 색깔이 달라지는 홀로그램 기술과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 위조 방지와 식별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폐 위조를 방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위안화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보관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한국은 이기고 북한은 졌습니다. 북한은 12일 우즈베키스탄의 타슈겐트에서 열린 우즈벡과의 경기에서 1-3으로 졌습니다. 북한은 전반 2분 만에 리역철의 머리받기로 앞서갔지만 이후 전반에 한 골, 후반에 두 골을 내주면서 1-3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H조에서 4승 1무 1패를, 우즈베키스탄은 4승 1패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G조 예선에서는 한국이 미얀마에 4-0으로 완승을 거두고 조 1위를 지켰습니다. 한국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날 열린 G조 5차전에서 전반 이재성과 구자철, 후반엔 장현수와 남태희가 쐐기골을 넣으며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한국의 간판 선수인 손흥민은 도움 2개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이날 승리로 5연승을 기록했으며 최종 예선 진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한편 2조 경기에서는 일본이 싱가포르에 3-0으로 승리해 4승 1무로 조 선두에 올랐습니다. C조에서는 중국이 부탄에 12-0으로 압승을 거두고 3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카타르와 홍콩에 이어서 조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만일 과거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면 양국은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12일 이탈리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양국 대사관이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하지만 이에 대한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며 미국이 정책을 수정하고 지난 37년간 범한 오류들을 시정해 이란 국민들에게 사과하면 상황은 변화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로하니 대통령은 이번 주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 순방에 나섭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이탈리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난 데 이어 16일은 프랑스로 향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